잠깐 지난주일에 했던 것 간단하게 그 전체 요약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휴거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대환란,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명시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의 70일 중에 마지막 한개 남은 그 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교회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녹과 노아와 그 다음에 그 롯의 가족들의 그 사례를 비춰볼 때,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혼인 문화에 비춰볼 때, 구약의 이 예표들을 통해서 비춰볼 때, 휴거는 그 대환란 전에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기록과 교회의 그 기록, 이런 기록들과 그 다음에 교회의 등장 구조, 요한계시록 속에서의 교회의 등장 구조, 이런 것들로 비춰볼 때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유다서와 계시록에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교회가 함께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기 전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 이 다섯 가지의 측면에서 왜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들 말하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 7번, 5페이지 7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란, 우리가 그 휴거를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보면,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15절이고 16절에 보면 이 소망 속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양심에 그리끼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힘쓴다. 그러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그죠? 또는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과 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양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 전체를 말하겠죠,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의 방식, 그죠? 그것들을 지키려고 힘쓴다라고 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부활의 그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의 본향이라. 이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저 둘째 하늘을 지나 하나님이 계시는 저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한 도시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또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그런 말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런 명칭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에서 바라보니까,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에서 바라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치 자기를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잘 꾸며진 상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이 후반절을 제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보화를 얻으려고 그 고문으로부터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고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거 빨리 지나가기를 얼마나 고대합니까, 그죠? 그런데 심지어 그보다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이 고문 속에서도 그것들로부터 구출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특별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는 고난은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여기서는 고난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을 거쳐 이 환난을 거쳐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내 삶에는 필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원치는 않죠, 그죠? 우리 몸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제가 어제도 이빨을 원래 빼라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살려보려고 임플란트를 안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치통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 고통을 아무도 안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와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야, 저 집은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친지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진짜 전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각 사람에게 할당되어 있는 고난이 다 전부 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과 휴거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얼마나 이 고난을 받느냐가 우리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고난을 좀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정도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휴거와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이 고난을 좀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서브노트 페이지입니다. 이게 교재 페이지는 아니고 6페이지 그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박스 처리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아마 더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본 거예요. 성경 교재, 성경 공부 교재를 쭉 만들면서 그것들 종합해가지고 한번 교재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째, 쇠퇴해가고 있는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그죠? 이 썩어가고 있는 이 나의 몸이 천국 삶에 적합한 천국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하는 그 천국 삶에 적합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그 부활 휴거 그죠? 그 핵심이었죠 그죠? 그래서 질병과 몸의 억압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도 자식들 중에서 제일 약한 자녀들에게 제일 마음이 많이 가고 그죠? 늘 마음의 짐, 늘 기도 제목은 그 자녀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이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늘 마음이 가 있고 이 몸이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탐욕으로서 우리 영과 혼을 지배하는 그런 불행한 것, 이것은 미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의 지배와 활동이 종식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PC자파, PC라는 것이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 그래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누구에게나 사람들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다 들어있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들어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정하겠다는 것 이게 PC거든요. political correctness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하는 이런 것이 전 세계를 지금 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지금 극심한 지금 그 이념 대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명 사회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예전부터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해 왔던 이 악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식될 것이다. 그래서 탐욕과 속임수와 포악함과 그 다음에 이 교만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악의 형태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천연왕국 말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연왕국의 마지막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면서 다시 반역을 주도하는 일이 잠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 우주적 질서와 안정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땅이 복구되고 이거는 어저께 제가 설명했죠. 그죠? 노아홍수 이후에 짧은 시간 안에 에벨과 벨렉이라고 하는 이 부자의 기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륙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의 땅덩어리가.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땅이 나눠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저 에레베스트와 같이 이렇게 아주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나 해구와 같이 엄청나게 깊은 곳이 생기고 그다음에 땅 위에서도 많은 골짜기들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어떤 곳은 더워서 죽겠고 어떤 곳은 추워서 죽겠고 어떤 곳은 기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곳은 또 떠죽겠고 이런 지금 불균형 상태가 땅이 있는데 이 땅들이 전반적으로 온화한 상태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한 덩어리의 땅으로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땅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동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회복이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전 우주적으로 저하고 또 다른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늘 엔트로피 증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이런 자주 얘기하잖아요. 질서 있게 딱 창조된 것들이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다시 그 엔트로피가 회복되고 보존되는 그런 상태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1절하고 또 몇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환경도 아름답게 변화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네 번째는, 지금 아까 정치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분의 그 권능으로 통치하는 실제 왕국이 이 땅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영과 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람과 성김의 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 민족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 가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양육하는 그죠?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이 악 때문에 이 그 선과 악이 이렇게 전도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이 악하다 하고 악이 흥황함으로써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죠? 그런 일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휴거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그 이 땅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백세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죽는 일이 있기는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명이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죽는 일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과 같지 않고 훨씬 오래 산다는 거죠. 천년에 가까이 산다는 거죠. 거의 그죠. 거의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관계없이 죽는 일이 죽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이제 우리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공포, 고독과 공허함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밑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확정하자 거기 보면 내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여기 오늘이 빠졌네 오늘. 내가 오늘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소망들이 있고 또 숙제, 그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이 소망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부활과 휴거의 소망,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죠?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새로운 영광스러운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몸을 입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오늘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매일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톡방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옷깃에 이게 파란 색깔로 이게 술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사진도 띄워놓고 그런 거 보신 분 혹시 있나요? 그런 것과 같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도 여기다 숯을 달지는 않더라도 매일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세면장에 가서 그 세수를 하려고 딱 볼 때 아 거울에다가 휴거 부활 뭐 이렇게 써놓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 딱 구분해가지고 모든 것보다 첫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매일 갖는 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지금 성경 공부를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마치 저는 좀 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3일만 현실 이 땅에 있는 다른 일들에 바쁘게 쫓아다니면 뭐 휴거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것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들을 각자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세면장 거울에다가 매직으로 써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매일 30분이 길면 10분이라도 매일 시간을 구분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장치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는 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분 손 내려보세요. 다 하실 거죠? 예.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서, 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끝났네, 벌써. 다음 시간부터 해서, 그러면 휴거와 부활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땅과 또 저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 하늘 위에서는 유대인의 혼인 풍습대로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 강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그죠? 그쪽까지도 저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과 똑같이 저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가. 이 혼인 잔치는 복음서에서도 많이 그 인용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죠? 혼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뭐 이런 일들을 비유를. 그 혼인 잔치의 주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몸에 쌓여져 있는, 그 어떤 형태 쌓여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컴퓨터로 저장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살고 있는 우리 몸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땅에서는,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주의 날, 저 크고 두려운 날, 그죠? 그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한 대환란이 이 땅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음녀, 그리고 세계정부, 그리고 세계정부의 통치 형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예비 작업을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쭉 되어왔는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느 시점에서의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8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 해가지고 도표가 하나 있죠. 이 도표에 보면 제일 왼쪽에 동그라미 과거의 영혼이 있었고, 그죠? 우리가 창조가 시작되기 전 영원한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미래의 영원 해가지고 또 동그라미 있죠, 그죠? 앞으로 지속될 영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짧은 창조의 이 기간이 있습니다. 변화의 기간이 있는 거죠. 변화의 기간. 이 변화의 기간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이 시간의 이 역사가 단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략 BC 4000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탄 마귀까지,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까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시작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천년 정도 지나가서 BC 3000년경에 노아가 있었고, 그때부터 한 좀 더 지나가가지고 BC 2350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노아로부터 천년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천년이 지나가면 다윗에서부터 천년이 지나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땅에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 믿는 사람들의 영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AD 30년. AD 30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그러니까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 경륜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그죠? 이 당시에 100% 유대인들이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교회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그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바뀌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지금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다 차면은 다시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한 이례가 남아있다라고 그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한 이례가 7년 환란기, 이 한 이례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휴거와 재림 그렇게 살펴봤죠. 이 한 이례가 끝나는 시점이 환란기의 끝인데 그때에 멸종의 위기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사탄이 잠깐 놓이고 마지막 반역이 일어남으로써 천년왕국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참으로 믿는 사람이고 누가 과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에 복종하는 무릎을 꿇는 모든 존재들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존재들 이 모든 존재들을 거느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구분시킨 다음에 지옥이죠. 지옥. 게헨나. 땅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서의 지옥에 전부 분리시켜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존재들을 거느리고 뭘 하려고 하시느냐. 우리 성경 두 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샘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 오신 것처럼 그죠? 해 오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직접 들어와서 사시는. 그래서 태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에베소서 3장과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존재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1장으로 넘어가고 1장으로 한번 앞으로 에베소서 1장 1장에 보면 1장 9절 8절부터 보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교회에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선,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가족이란 말을. 그 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지막 이 미래의 영혼입니다. 미래의 영혼. 이 미래의 영혼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고, 그 선별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쇼죠. 보여주기 위한 것. 그 두 개의 큰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하나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죠. 구약이죠. 그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샘플 공동체로서 사용하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